우리가 섬김이들의 자세를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다면 섬김이들의 섬김의 방법이 뭔가, 은혜를 아는 섬김이들의 섬김의 방법이 뭘까 하는 거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예.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할 때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뭘까? 교회를 섬기는 자세는 은혜로, 그죠?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려서 희락과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 방법이라, 자세라면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섬기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몸담아 섬기는 교회 혹은 교회를 섬기는 연장선에서 가정과 일터까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섬기게 되는데,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보세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중에 특별히 20절,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몸담아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섬김의 구체적인 방법을 실현하고 살아야 하는 이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의 특징이 뭐죠? 19절과 20절에 근거해서 보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삶의 방식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세상이죠. 그게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는 세상이 삶을 보편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뭐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요. 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유대 사람, 헬라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쫙 요약해 보여줬죠. 하나는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표적을 구하는 삶이고 하나는 헬라인으로 상징되는 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표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피부에 조금 더 와닿는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표적, 기적, 능력, 힘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힘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힘. 힘을 추구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딱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가 힘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힘이 뭐죠? 뭐가 힘입니까? 권력, 예, 또 예, 돈, 그죠? 그런 게 다 힘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돈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평소에 신사임당을 많이 존경하던 차에 그 어른이 이 표지 모델로 나오는 바람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예. 우리는 사실은 신사임당이 어느 표지 모델인지도 잘 몰라요. 우린 색깔로 늘 관심이 있죠. 배추 색깔, 뭐 또 무슨 색깔, 색깔에 관심이 있지 모델이 누군가에 아무 관심이 없죠. 모든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사람들이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영국은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미국도 제가 이렇게 공항에 아틀란타 공항에 떨어져 보니까 거기 정말 그 공항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우리에게 인사하더라고요. 친절하게. 깜짝 놀랐어요. 늘 총 쏘고 막 이렇게 도망치고 막 이런 것만 보다가 그렇게 친절하니 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오, 정말 인사도 너무 잘하고 영국도 정말 그렇게 젠틀한 나라예요. 유럽에 있을 때 제가 영국 있는 동안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한 번씩 유럽에 이렇게 영국에 저를 보러 이렇게 겸사겸사 여행 오면서 왔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영국 히드로 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공항에 부는 바람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태리나 뭐 또 독일이나 이런 데 프랑스나 이런 데 부는 바람하고 영국 공항에 히드로 공항에 부는 바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들아 그 바람이 그 바람이지 뭐가 다르냐 이러니까 영국 바람은 전부 다 영국 사람 닮아서 젠틀 젠틀하고 본다는 거예요. 정말 친절하죠. 정말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친절한 나라예요. 정말 친절한 사회인데 여러분 그런 친절한 영국 사람들하고 돈 문제로 한번 얽혀봐요. 영국 사람은 간대 없고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만 그곳에 있는 거 보게 될 거예요. 아무리 친절한 영국 사람이라도 돈 문제로 얽히면요 얄짤 없어요. 얼마나 하여튼 돈에 관한 동서고금이 아무 차이가 없이 돈이 딱 얽히면 사람들은 아주 삭막해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할까요? 네, 돈이 힘이지요. 그죠? 돈이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또 뭐가 힘이에요? 조국 사회는 이렇게 보면 학벌이 힘이에요. 학벌.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세상에 우리나라만큼 미국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만큼 학벌 좋아하는 사회도 드물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학벌을 하나 뒤집어 놓지를 못해요. 사람을 보는 눈이 학벌 중심으로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눈이 하나 달라지지가 않아요. 아내랑 영국에서 우리가 한 번씩 TV를 볼 때 너무 감격적으로 본 TV가 있는데요. 이 샴 쌍둥이, 몸이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를 이렇게 일정한 나이가 되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분리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둘 다 죽기 때문에 분리수술을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예, 보여줬는데 정말 우리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한국 사회 같으면 그게 마치 부모가 무슨 전형을 받아가지고 그런 죄가 많아서 그런 아이를 낳은 것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하나 있으면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사회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게 조국 사회의 모습인데 영국에서 그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모든 그 스토리를 보여주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었을까? 너무 부럽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통치하는 이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사람을 보는 눈. 그런데 세상은 늘 힘을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힘을 가지고 평가하게 돼요. 신분이 뭔가, 능력이 뭔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전부 이런 것으로 사람을 다 평가하세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타고 다닌 차가 30만 원짜리 닛산이었는데요. 그거 타고 다닐 때 한 번도 제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녹이 많이 썰어가지고 30만 원짜리 닛산, 예, 수리비가 더 많이 든 차죠. 예, 그런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수치감을 못 느꼈어요. 근데 한국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 교회가 저한테 사준 차가 베르나라는 차인데요. 그거 타고 다니면서 호텔 앞에 가서 창피를 많이 당했어요. 12월만 되면 제 후배 하나가 한양대 교수를 하는데 그 아이 내외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밥을 사줬는데요. 이 강남에 있는 어떤 호텔 앞에 그 친구가 앞으로 쭉 차를 타고 들어가고 제가 따라 들어갔는데 그 친구 차를 다 그 호텔 앞에 있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차를 받아서 이렇게 파킹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쭉 따라 들어가니까 저기 주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저분이 오늘 주인공이니까 저분 차도 파킹을 해주라 하니까 저분 차는 그냥 파킹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 후배 차는 까만 차, 큰 차고 제 차는 베르나, 황금색 색깔도 찬란한 그 이제 황금색 베르나 타고 쭉 들어가니까 저보고 세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회예요, 그죠? 무슨 차를 타는가, 차의 사이즈가 얼마나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다 재요. 심지어 은행에 가서 이 돈을 융자를 받을 때도, 사업을 위해서 융자를 받을 때도 어떤 차를 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참 어리석은 사회죠, 그죠? 너무나 척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등뼈가 휘어지도록 돈을 벌려 그래요. 돈이 힘이라고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식들은 죽어도 좋은 대학 넣으려고 그래요. 죽어도 좋은 대학 넣어서 정말 보란 듯이 자식 기르고 싶어요. 여러분 다 좋은 대학 넣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사회는 사회대로 얼마나 힘들어요.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무한 경쟁의 사회로 돌입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 넣으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자식은 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이러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남은 몰라도 내 자식은 잘 길러야 돼. 내 자식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이 뭐예요?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거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과도 좋은 과가 가야 되고, 그죠? 전부 그런 이제 개념을 다 가지고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식들 좋은 대학 넣으려고 그러죠? 학벌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학벌이. 여러분 제가 이 강남에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교육특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하자면 바로 저희 교회 바로 걸어서 1, 2분만 가면 왼쪽 편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립초등학교, 바로 교회 앞에, 그냥 그 초등학교보다 더 가까운 바로 교회 맞은편에 아주 유명한 외국인 학교, 바로 왼쪽 편으로 옆에 한국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중등학교, 그렇게 그냥 사면에 다 완전히 교육특구인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가 늘 설교해요. 제발 좀 자식 좀 잡지 말라고, 생긴 대로 좀 길르라고, 제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들 좀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 보내서 지방에 있는 대학도 융성하게 하고 자식도 살리고 좀 하라고. 성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저게 무슨 설교를 하나.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돼서 본이 돼야 될 텐데 저 젊은 것이 무슨 설교를 하나.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한 대학 출신이에요. 제가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대학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그런 학교에, 그런 교회에 외국에 유학 안 보낸 자녀들이 거의 없는 교회에 가서 여러분 제발 좀 공부 좀 하지 말고 생긴 대로 길러요. 생긴 대로 좀 길러요. 공부 못하는 것들은 못하는 대로, 좀 하는 것들은 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좀 길러요. 제발 좀, 제발 좀 그렇게 막, 왜 대학교 입학시험 치는데 부모가 더 많이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가야지 왜 거기 부모가 가, 부모가. 그러면서 어떻게 막 부모의 학력이 아이들의 미래다 이러면서 막 나쁜 말들이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막 치맛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들 막 더 못 살게 굴고.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막 짜가지고 막 좋은 학교 그냥 둬요. 좀 여러분도 제발. 알겠죠? 말 안 하는 거 봐. 아멘하고 예하고 해야 돼요. 예. 예. 제발 좀 그렇게 길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강남에 있는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면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도 늘 이런 설교 했거든요. 공부 잘하는 것들 뵐 수 없다. 넓은 수 없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사고도 좀 치고 그냥 뺑뺑이도 돌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 길러라. 아무리 설교해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들어요. 목사님은 아직 몰라요. 예? 우리의 이 수고와 아픔을 몰라요. 목사님 나는 자식도 우선에 제대로 길러놓고 그 다음에 다 잘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잘하는 자식으로 기를 거예요. 다 이렇게 들어요. 말은 아무도 안 하지만 눈이 벌써 그렇게 막 딱 버티고 있는 게 이렇게 보여요. 딱 버티면서 막 절대로 아멘 안 해야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 남솔교회 가서 여러분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시집 장가 보내고 하니까 다 됩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어른들이 50이 넘고 60이 넘은 어른들이 많거든요. 목사님 어느 날 권사님 한 분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혼체에 시집 장가 보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다 크고 나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시집 장가 소위 말해서 좋은 가문에 다 보냈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멍이 드는 거예요. 멍이 한쪽 구덩이가 멍이 들어서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신앙적으로 바로 딱 서 있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게 그죠? 부모가 아예 신앙이 없으면 몰라도 신앙이 있어서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아는데 자식이 그 맛 안에서 못 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 남서울교회로 와서 제가 행복한 거는 제자들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애들이 날 말은 안 해도 버티면서 이 조금 있다가 나이 더 먹고 내가 세상 다 맛보고 나서 아니다 할 때 그때 갈 거예요. 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남서울교회에 딱 와서 설교하면요. 맞아요. 왜 이제 말해요? 조금 더 일찍 말했으면 내가 혹시 스스로 자식 제대로 길러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이 눈치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할 때 신이 나요. 그죠? 맞아요. 이러면서 들으니까 막 제대로 된 것들이 여기서 만졌구나 이러면서 막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방식의 삶은 누가 추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힘을 추구하는 세상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린 달라요. 여러분이 조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조국 사회가 이렇게 척박하게 되는 이유는 전 딴 데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성도가 은혜의 새로운 질서라는 성도가 달라야 할 대로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조국 교회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지를 못하고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조금 사람들보다 낫기는 하지만 신앙이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변화와 다름을 드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남들이 있는 돈 다 있어야 되고 남들이 있는 이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 다 받아야 되니까 우린 정말 중요한 걸 자꾸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면 헬라인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인류의 주님 없이 사는 한 부류가 이런 삶의 방식을 보면서 힘을 추구하니까 끝없이 힘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에 너무 싸늘한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지니까 헬라 사람으로 상징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게 돼요. 지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지혜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다르게 바꾸면 뭐죠? 지식, 학문, 철학,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뭐 하는 거죠? 사람을 교화시키고 싸우지 마라, 평화롭게 같이 살아라, 사람을 교화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파이가 작으니까 막 싸우게 되잖아요.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파이를 크게 키워서 잘 나누어 먹으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헬라인들이 나와서 지혜를 추구하게 돼요. 학문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지. 정말 인류는 지난 약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150년 동안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찍어냈던 재화에 모든 재화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화를 지난 150년 동안 찍어냈어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물질 문명이 만들어졌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파이가 키워졌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굶어 죽고 있어요. 한쪽 기둥이는 굶어 죽고 한쪽은 너무 많아서 풍성해서 썩어 보내요.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제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몇 번에 걸쳐서 쓸 수 있는 걸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일회용품. 그 이 제가 치크필레 가가지고 그 햄버거 사 먹었거든요. 하도 유명해가지고 한국에 미국 오기 전에 누가 치크필레 꼭 먹어보라고 해서 치크필레 먹었어요. 새까만 이 뭡니까 이 스티로폼에 싸서 이렇게 주는 아내가 너무 신기해하면서 그 사진 찍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그 새까만 그 이 숟가락, 이 포크, 나이프, 예? 그다음에 그 치크필레를 쌌던 그 햄버거 그 그다음에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에 그 들어가는 그 입구의 라비에 예, 커피 공짜로 마시게 해놨는데요. 거기 컵이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너무나 스티로폼으로 만든 좋은 컵 그냥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재화가 한쪽에서는 넘쳐나고 음식도 막 버리고 빵이 막 수도 없이 그냥 버리고 한쪽은 배고파서 굶어 죽어요. 남아서 버려도 저쪽으로 안 보내요. 그죠? 재화는 파이는 키워졌지만 인류가 기대하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1800년대에 보편 대중교육을 시키면서 여러분 그 시대의 교육학이나 철학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19세기의 그 모든 철학과 글들은 20세기를 바라보면서 이상향이 감추로 할 것이다. 정말 보편 대중교육과 이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인류는 찬란한 문명을 꼴피우면서 이상낙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부 다 너무나 낙관적인 글들을 다 쏟아놨어요. 그 모든 낙관을 한순간에 깨뜨린 게 뭐죠? 1차, 2차, 양차 세계대전이에요. 유럽의 모든 지성계를 완전히 멘붕에 빠뜨렸던 사건들이에요.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18세기, 19세기의 그 낙관주의는 완전히 문을 닫게 돼요. 헬라의 이 사람으로 상징되는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들이 끝없이 끝없이 과학과 기술과 교육과 학문과 끝없는 발전들을 도모하면서 인류의 새로운 날들을 기대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놓고 이렇게 다투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약 2년 반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85세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이 늘 사실 저하고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어요. 평생 참 제가 아버지 힘들어했어요. 그런데도 어쨌거나 15년 모시고 살았는데요. 그 어른이 친하지도 않은데 하루는 막 신문을 들고 제 방에 막 쫓아 들어왔어요. 화 목사 이거 봐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동아일보 그때 우리가 받아보고 있었는데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인간 개놈지도 완성되다. 그 밑에 깨알만하게 써놨어요. 백세 시대가 오는 도다. 무병장수의 시대가 도래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꿈이 100살까지 사는 거였는데 이제 막 감추로 하는 거죠. 막 들고 와서 막 제 방에 들어와서 너무 좋아하면서 봐. 무병장수의 시대가 와. 이러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막 발을 젖히면서 막 저 앞을 지나가요. 그럼 아내가 저를 데리고 막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이렇게 잘 걸어 다녔는데 당신이 퇴근하는 순간부터 다리를 전다 이러면서 막 또 일러줘요. 네, 막 그러면서 막 아버지는 왜 그런지 몰라 이러면서 막 안타까워요. 네, 저는 다 알죠, 그죠? 네. 아들아, 아빠 불쌍하다. 용돈 뜯어오.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딱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면서 그죠. 백살을 기대하면서도 다리 늘 절면서 다니셔요. 저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이쪽 다리 하나 잘라서 바꿀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거 잘 길렀구나. 에? 참 자식이 이제 잘 컸다 이럴 텐데 제가 늘 이 목사 아닙니까? 입이 살아가지고. 에? 아버지 부속품을 너무 오래 썼어요. 80년이나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 불편하다 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거 잘 쓰고 가요. 제가 아버지가 막 불그락불그락하면서 저를 보면서 미워하고 막 저걸 왜 길렀을까 이러면서 막 후회하시고 제가 늘 아버지한테 말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너는 진짜 모든 부품을 다 잘 썼구나. 새로운 걸로 갈아 끼워줄 때 보람이 있다. 이러도록 좀 잘 쓰고 가요. 제발 몸 위하지 말고. 제가 늘 아버지한테 이 딱딱 말해가지고 늘 낙심하고 나가고 이런 거 제가 부지기수로 봤는데요. 여러분이 유전공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끝없이 인류가 새로운 시대, 약이 발전되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백수 시대가 온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게 인류의 삶의 질이 증진되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 분명히 증진되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 다른 시대가 또 열리는 거지.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한쪽에서는 힘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권력, 돈, 뭐 성공, 능력, 재능, 학벌 끝없이 한쪽에서는 힘을 추구하고 한쪽에서는 과학과 기술과 교육과 철학과 문학과 문화를 발전시켜서 인류를 교화시키면서 살만한 세상을 꿈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산다고 말하지요? 그 밑에 안 봐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우리는 여러분 그 본문에 중요한 그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23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 그러나를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이런 세상에 성도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산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철학으로도 학문으로도 과학으로도 힘을 아무리 추구해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통해서만 유일한 생명이 생명처럼 바르게 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은 여기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된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면 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메시아 그분만이 인생의 대안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본다고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힘을 더 가져야, 그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끝없이 예수님께 기대한 거잖아요. 힘을 더 가져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조차도 제자들이 멀찌감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힘. 십자가에 달렸는데 갑자기 온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조롱하는데 주님이 얍! 이렇게 하자 못이 쫙 빠져나오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내려와서 빌라도 일로와 나쁜 녀석 탁 이렇게 한 자리 군밤 주면서 너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잘 알아봐 탁 이러고 막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서 이 나쁜 것들 제대로 믿어 탁 이렇게 하고 그냥 딱 보란 듯이 내려오면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죠? 제자들의 마지막 소망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고백하고 믿는 종교예요. 오늘 조국 교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너무 몰라요. 그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도리라고만 생각하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 갈릴리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아무 헌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함직할 만한 것도 없는 철학적인 심오함도 없고 학문적인 도드러짐도 없고 뭔가 다름은 틀림없이 느껴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 안에서 어떤 그들을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지할 만한 어떤 뒷받침할 만한 힘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목수 하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와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를 부정하고 죽여야 하지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메시아가 왔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조국 교회가 길을 어디서 잃었다고 생각하느냐면 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바른 복음은 거듭나지 않은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돌하는 요소를 바른 복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거치는 거 하고 불렀어요. 십자가 속에는 사람의 본성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 중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성령과 함께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아무 관심도 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한 푼을 구걸해요. 마치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은 자기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어요. 힘이 최고다. 지혜와 지식이 최고다. 스스로 답을 딱 내리고 있는데 그 앞을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답을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해요. 성령이 물같이 불같이 부어져서 엄청난 권능이 임한 교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세상은 자기들의 해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다른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말하죠.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 이 미문 앞을 지나갔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요구했던 것, 은과 금은 없다. 여러분 이게 언제나 교회가 살아있을 때 했던 일이에요.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 그건 나에게 없다. 세상이 원하는 것 전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네가 거듭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 나만이 줄 수 있는 것,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참 진리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여러분 그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조국 교회는 사람을 실망시키는 걸 두려워해요. 사람을 실망시키고 걸려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복음 안에 있는데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요소가 복음 안에 그대로 있는데도 그거 없는 기독교를 자꾸 전하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미련해하고 어리석어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이 권능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실망시키는 것을 기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이것이 진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지.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메시아, 힘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너무나 미련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우리를 밀쳐내는데도 너무 놀라운 게 뭡니까?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어 본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지혜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그때 교회는 진짜 경건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르게 섬기게 됩니다. 오늘 조국에 있는 교회는 그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단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도 그 일이 아니라 막연한 다른 종교들처럼 착한 일,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 하나 두 개를 더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어떤 것을 자꾸 말해주고 싶어하고 교회만이 해야 되는 분명한 보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그 보이스를 잃었기 때문에 교회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맨파워를 가지고 오늘 조국교회만큼 좋은 사람의 자원을,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종교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맨파워들을 가지고 교회가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맨파워가 영향력을 미치는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세상을 바르게 섬기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다 힘을 추구하고 지혜와 진보와 과학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 영향력을 끼치고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서 예수 잘 믿고 겸손하게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지난 30년 동안 조국교회가 해왔던 일입니다. 저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라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의 종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이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우리 보고 본이 되라 그럽니까? 저는 너무나 어리석은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예수처럼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형벌은 구주가 받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구주가 달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형벌은 구주가 받았는데 혜택과 모든 영광은 누가 누립니까?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본이 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서 보란듯이 그럴듯하게 남들에게 이렇게 훌륭하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겸손하고 부드럽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러면 세상이 언제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를 존경하고 떠받들고 좋아하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하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우리의 십자가 지고 우리를 부정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전혀 다른 질서로의 과격한 윤리로의 부름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름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꾸미면서 살아봤죠? 저는 아내랑 30년 가까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저는 배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너무너무 제가 좋아서 일방적으로 따라다녔어요. 1년을 그냥 싫다고 도망다니는 그 사람을 온갖 가문이슬과 공갈과 협박으로 해서 마침내 1년 만에 설득을 시켜서 결혼에 성공한, 정말 제 인생에 저 여자 없으면 나는 인생이 정말 불행하겠구나 해서 결혼했어요.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 내가 그때 콩깍지가 씌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그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집요하게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 하나 책임 있게 사랑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 날 주일날 오후에 더 집중적으로 설교할 텐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마침내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구주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다. 구주조차도 죽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였다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졌어요. 누군가 한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본을 보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안 되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보게 됐어요. 십자가의 도지요. 우리는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냥 좋은 말로 선한 의지를 담은 좋은 말로 절대로 사람들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본 것을 가르치신 가르치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르쳐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나? 누가 주님의 왼편에 앉나?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주님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나?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위하여 주님이 죽었어요. 십자가 죽자 사람들은 참되게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성령이 부어지고 사람들은 진실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그 엄청난 가르침을 가지고도 바꾸지 못한 이 세대가 우리의 말, 우리의 본을 가지고 바뀌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나이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그런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본을 보이고 우리가 조금 뭔가 이런저런 것을 바르게 말하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구주조차도 십자가를 져야 바뀌는 게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라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유일하고도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남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온 세상 사람들은 전부 힘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정복하고, 그죠? 경쟁에서 이기고 꼼짝 못하도록 상대가 한마디도 반발할 수 없도록 힘을 가지고서 상대를 완전히 억누를 써 상대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주님의 복음은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정복자도 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마음 전부를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변화를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더디지만 온전하고 참되고 완전한 변화를 우리 내면에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정말 동의하지 않지만 힘이 센 상대에게 억지로 눌려서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종노릇 하신 구주 안에서 완전히 납득되어서 나도 주님처럼 내 삶을 들여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중심이 변화된 중심을 가지고 삶의 본이 되고 남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 죽어서 남들을 살리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다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다 성공하려고 하는 이 조국 교회 안에서 어느 날 이런 성경이 이런 원리가 깨달아지니까 성공, 남들이 보이는 성공,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어느 날 깨달아지니까 잘 죽고 흔적도 남지 않고 잘 사라지고 티도 안 나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 면전에 딱 서서 보시고 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주관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낮아지고 종이 되는 그 영광이 어느 날 들어오자 목회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이 이 연약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의 허물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교회인데도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도구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형편없이 연약한 우리 같은 실패투성이 약한 투성인 우리를 통해서 천사들도 하늘의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주님의 방식으로 온 세상이 자기가 먼저 잘된 다음에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밟고 일어나는 거 다 무시하고 잘된 다음에 남들에게 영향력 있게 잘 섬기려고 하는 이 세상에 종이 되고 희생하고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이 새로운 질서,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삶을 사는 그게 뭔지 알고 예수 믿어야 진짜지요. 그죠?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만 해도 본성이 다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착착, 목사님 네 알았어요, 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는 본성이에요. 한마디 했는데 그냥 누가 나와서 목사님 이거는 왜 생각 못했어요 이러면 막 돌아서서 막 울거락 불거락, 저것이 그냥 내가 몇 번이나 수도 없이 생각하고 말했는데 생각을 안 하더니 나쁜 거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수도 없이.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정신이 바르게 들면 바로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말 잘 듣는, 말이 통하는 어떤 사람을 붙들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과 병자들을 섬기고 그런 희생과 땀과 눈물이 모여져서 우리 같은 엉터리들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세상과 다른 구조와 질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이 자기를 깨뜨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흘러 지나갔던 그 많은 눈물들, 도무지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던 자기를 부정하고 가슴을 치고 멍들도록 가슴을 때려가면서 사람을 용서하고 아껴내면서 사랑했던, 자기를 부정해왔던 그 바로 예수의 십자가 같은 십자가의 도, 온 세상이 경쟁해서 이긴 다음에 영향력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그들과 경쟁하기보다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고 남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락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구조,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지체를 섬기고 여러분의 목장과 초장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많 나와서 사람이 변화되는 살아있는 공동체, 그죠? 정말 그런 희생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되는 공동체예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 4년 동안 정말 제 평생 40년을 지배한 건강한 공동체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내수동 교회라는 교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거기 자랄 때 그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였어요. 오늘 조국교회를 섬기는 오정현, 오정호, 송태근 수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서 한 세대에 10명이 넘는 신실한 종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내수동 교회가 다 해먹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13년 섬겼기 때문에 저보고 물었습니다. 내수동 교회가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공동체를 지배했던 중요한 정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방적인 사랑이 흘렀습니다. 나이 많은 형들로부터 동생들에게로 일방적으로 사랑이, 희생하는 사랑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들, 그 당시 오정현 목사님이 25살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던 형들이 24살이었습니다. 하늘같이 보였던 그 형들이 24살, 25세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기 부정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일방적으로 흘렀고,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권능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변화는 좋은 가르침만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살아내는 자기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와야 공동체는 진짜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바꿔내는 힘을,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귀한 섬김이들 이렇게 아침에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 한 사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먼저 깨달은 한 사람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잘 죽으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사람이 변화되는 게 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복음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어요. 모든 섬김이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귀한 은혜 꼭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조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부흥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영혼들 속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약하신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 역설적인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 안에, 조국교회 안에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구 기다릴 것 없이 내가 먼저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고 죽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 되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